할렐루야. 참, 한 주간 감사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그 은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의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뭐 그런 데 보게 되면은 그 장터에서 뱀을 앞에다 항아리 놓고 피리를 불면은 그 뱀이 춤을 추지요. 뱀도 피리를 불때 춤을 춥니다. 근데 사람이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합창의 생명은 조화에 있습니다. 화음이 맞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에도 중요한 것이 화음이고 조화로운 삶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조화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유대 사회의 어린이 놀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도 어렸을 때에 딱지치기, 또뭐 자치기, 말타기,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뭐 땅따먹기, 구슬치기, 술래잡기, 소꿉놀이, 뭐 등등 이러한 놀이들을 한 추억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어린이들은 장터에서 혼인 놀이와 장례 놀이를 했습니다. 편을 나누어서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춤을 추고 한편에서 애국을 하면은 다른 편에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혼인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한편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대는데도 아무도 춤추지 않습니다. 장례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애국하는데도 아무도 가슴을 치며 울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놀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첫째는 부조화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조화의 모습, 부조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슬피 우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속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철저한 절제와 금욕적인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인 그 당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구약은 그냥 소설 같아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신약 성경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유대와 그 다음에 헬리즘 때문에, 그 혼동 때문에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스타디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적이 있어요. 나 아직 맛만 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종교적인 그 정치적인 당파도 있었지만 시간상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종교적인 그 당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파는 개와 같은 탐심을 종교적으로 위장했던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다윗의 위에서 세워졌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사독인데 그 사독의 후예라고 지칭하면서 마카비안의 후예인,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예요. 마카비안이 그런 그 셀류코스의 그 세력, 그때의 그 세력이에요. 그걸 물리치고서 그 종교 탄압을 하니까 물리치고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안 당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그 세력, 그 왕가가 하스몬 왕가인데 그 왕가에 붙어가지고서 이 세력이 뭘 추구했냐면 헬라 문화를 추종하면서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 세속주의 그런 당파였어요.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많았고 현실에 만족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다고 사도행전 2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철저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지지를 얻었던 그러한 무리예요. 그리고 율법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도 역시 돈을 좋아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하죠.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속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형식주의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제일 많이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그들은 믿었죠. 그래서 늘 그 사두개파하고 그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활 문제 때문에 있다 없다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에센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에센네파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주로 생활했는데 주로 쿰란 지역에서 집단 생활을 하던 무리들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광야에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다고 그래요. 이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밖에만 나갔다 오게 되면 흐르는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요한을 낳았잖아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요한이가 자랄 때에는 아마 그 부모들은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마 누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려졌으니까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어린 세례 요한을 에스네파 사람의 손에 양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게 되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빈들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외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당파일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세례를 강조한 것도 에스네파의 특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 광야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을 에스네파로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광야의 큰난 지역에 살면서 주로 씨앗을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주로 성경을 필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본이요, 1947년에 발견되기까지 사해 바다의 그 건조한 기후와 소금 기운 때문에 썩지 않고 무려 2000여 년을 보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해본이 그 발견되는 그런 것도 참 아주 묘해요. 그런데 그 필사본이 어디에서 발견됐냐면은 바로 이들이 집고해 살던 그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서 그 필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목동이 양을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혹시 굴 안에 들어갔나 해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렁 깨진 소리가 났어. 그건 뭔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신상치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나와갖고서 이제 감정을 받아본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부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오로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와 천국을 외치는 하나의 소리였다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로대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그럼에도 이런 세례 요한을 이 바리새인들은 비판을 했어요. 요한이 와서 먹고 또 마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세례 요한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예. 지금은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보고 개걸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걸 들린 자. 그리고 술주정뱅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은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것이 비판받을 일입니까?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며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 비판받을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존경과 격려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난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누구를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비판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흔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내면은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하나만 보고서 비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에요. 비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마태복음 23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뭔가 하냐면,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회칠을 했어요. 아름답게 회칠을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그 썩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비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지만은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비판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비판을 받을지언정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베소 4장 18절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뻐도 기쁜 것을 모르고 슬퍼도 슬픈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평하고 비판만 합니다. 일종의 병이지요. 이런 병이 우리 사회 병리 현상으로 만연돼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이것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당연히 감동을 끼칠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기력의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병이 성도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 무관심, 무관감, 무기력의 병을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의 그 이익에 맞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앞집에 도적이 들어와 있다 해도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을 도와줘야죠.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요, 또 자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 무감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 감각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즐거우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생각하고 배려할 그러한 그 감각이,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무서운 병. 뭐 많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 무관심, 무관심병. 가장 무서운 병은,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저는요, 문둥병이라고 생각해요. 문둥병. 이 병은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가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아프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각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암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무서운 병은 무감각, 무감동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누가 그랬죠? 무감각이라고. 예. 무감각, 무감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마비되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특징은 무기력하다는 것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포기해버리잖아요. 뭐 좀 하다가. 의욕도 열정도 다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걸 우리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리 소리에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 소리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이런 증세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좋은 게 없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만 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그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다고 찬송합니다. 그런데도 안 느껴집니다. 금빛 나는 밝은 해, 또 밤에 그 아름다운 달, 그 은하수들 바라봐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깔깔대고 웃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을 봐도 뭐 신기하거나 그런 뭐 아무 그런 건못 느껴요. 그뭐왜 그래요? 감각 기능. 그게 그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참뭐 이렇게 그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지 잘 웃고 막 깔깔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이 무뎌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웃음이 안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렇게 그런 그 무뎌진 그 감각 기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동할 줄 알아야 남도 시킬 수 있고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동적인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찬송을 드릴 때 모두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보기가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 온지한 10년 좀 넘었나요? 예. 처음에 와서 찬송인도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목속 같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찬송하는 거야. 저는 이 그리스도 교회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기쁜데도 기쁨을 표시 안 하고, 좋은데도 좋은 걸 표시를 안 해요. 왜? 마음속으로만 사귀는 거예요. 왜?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네? 솔직해야죠. 기쁨은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감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 템플 교회가 찬성부터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찬송에 저는 많이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뼉을 치라 그러지 않아도, 손을 들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찬송하라는 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시편 63편 3절 4절 보면은 주여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만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랬어요. 시편 134편 2절에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143편 6절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뭡니까?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간절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찬송을 드리다가 한없이 눈물 흘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찬송을 드리는데 주체할 수 없이 저도 갑자기 그런 경우가 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워요.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감정을 감추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그 순간 은혜가 탁, 뭐가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기에 손을 들어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믿음에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기쁨이 있는 찬양이라면 잠잠히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고 주저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찬양 가운데 손을 들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또 다른 찬양의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증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정말 설교하기 힘듭니다. 설교할 맛이 안 나요.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하품을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이거 웃을 일인가요? 웃을 일은 아니죠. 예. 자리를 뜬다든지 한다면은 맥이 확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는 축도와 마지막 송영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머전시가 아닌 이상.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그 재물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뭐를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형편대로 동물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나 대신에 드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끝맺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빼고 예수님만 갖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희는 단번에 나의 몸으로 제물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이젠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 시대에. 그래서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진 것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에요. 만홀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웃는 것이에요. 조롱하는 것이에요. 업신 여기는 것이에요. 이중적인 마음이다. 이게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기력을 극복하게 되면요. 누가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게 되고 누가 슬프면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지요. 남에게 반응을 보이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배려가 감동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어디서 나옵니까? 형제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족 찬송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집사 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그만 가사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얼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냐는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제가 그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찬송과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여러분, 이런 배려가 어디서 나옵니까? 무관심과 무감각, 무기력의 중병을 치유받고 극복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 기능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마다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진액마저 빠져서 그 마른 뼈들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생기 없고 감격도 없고 능력도 소망도 없는 내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소리 나면서 그 뼈들이 사람의 형태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이제 덮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바람 같은 불길 같은 성령의 생기가 임하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영혼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와 같은 무늬만 있는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제하며 사는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사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살 수만 있다면 좋지요. 세례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세례요한은 절제하고 맛있는 음식과 술은 전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자신을 처복종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사람은 본받아야 할 그분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정권사님만 아멘 하셨네. 예. 참 아멘이 아멘이 그렇게 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아멘. 예? 예. 예.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범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신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셨어요. 서민들 가운데. 그래서 잔치집에 계시듯이 즐겁고 흥겹게 사셨습니다. 음식도 잘 드셨어요.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셨죠. 언뜻 보면은 세례 요한의 영성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지만 사실 평범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영성이 더 높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보통 사람들과 공감하는 산란을 그런 삶을 살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와 함께하고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을지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영성 생활은 사람들이 안 볼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새벽에 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주로 하셨습니다. 남이 안 볼 때 열심히 기도하고 남이 볼 때에는 기도를 그치고 그들이 필요한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놀이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놀이는 재미있고 신나는 것입니다. 놀이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함께 웃어주고 어떤 사람과는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감각, 무감동, 무기력의 중병으로 마비되었는 우리의 영혼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서로 붙어서 살이 오르고 힘줄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듯이 메마른 우리 영혼에 성령의 그 생기가 임하여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보통 사람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영성 생활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먹고 마시며 이제 흥겹게 사셨어요. 그런 영성 생활을 하시면서. 근데 참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느냐 하면요, 그 중에 하나가 참 그 주의 종들이요. 물론 다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의 종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전도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격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이러는 것보다 전도자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목사는 전도자 뒤로 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목사를 이렇게 선호하는지 몰라. 소열이 그 뒤에 가 있어, 목사는. 전도자는 그 앞에 있는데도 까꾸러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그 앞에서 거룩한 척, 더 성도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성도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거 하나는 참 좋은 거예요. 낮은 자와 함께하고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피리를 불 때 춤추고 애국할 때 가슴 치며 함께 울어주는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일,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어느 누구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조화 있는 합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대 놀이 문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피리를 불때 춤을 출수 있고, 애곡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